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이후 경제 개발에 나설 경우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비아리치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회견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매우 잘 안다면서 그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관통해 한국까지 연결되는 철도 건설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다고 지리적 위치를 지적하면서 한국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항공편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 말고도 관통해서 가는 다른 방법을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철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도 북한의 잠재력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날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내일부터 개정 수출 무역 관리령 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관 부처인 일본의 경제산업성도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오늘 강요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대한 해당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목록은 일본 정부가 전략 품목 수출을 심사할 때 간소화 혜택을 주는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강요회의에서 국가 간의 신뢰 훼손을 이유로 한국을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모한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맞대응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년마다 갱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지난 22일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라는 요구였지만 일본 정부가 오늘 즉각 거부함에 따라서 양국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비아리치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회견을 통해 여건이 올바르다면 이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올바른 여건이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견에 나선 G7 의장국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테헤란에서 열린 순교자 추념 행사에서 미국이 부당한 불법 제재를 모두 해제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호주 국적의 중국계 작가를 간첩 혐의로 사법 처리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호주 시민인 양헝준 씨가 지난 23일 중국 정부에 의해 사법처리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머리스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양 씨는 지난 7개월 동안 정식 기소 절차도 없이 혹독한 상황에서 갇혀 있었다고 항의했습니다. 양헝준 씨는 지난 1일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을 떠나 중국 광저우 공항에 도착한 직후 당국에 억류돼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양 씨를 베이징 시내 범죄인 수용소로 이감했습니다. 양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요코하마에서 제7차 아프리카 개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일대일로를 통해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맞설 다각적인 지원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AFP통신과 NHK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연합 의장국인 이집트의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비롯해 르완다, 소말리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잇따라 발사된 북한의 신형 무기를 놓고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아시아에서 최악이며 10년 뒤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린 후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잠재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만일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친분을 강조한 뒤 그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also say that by the way with respect to North Korea. Kim Jong-un, who I've gotten to know extremely well, First Lady has gotten to know Kim Jong-un and I think she'd agree with me.
이어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위치한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고 김 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ou're in between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People want to get to South Korea. They got to get there somehow and if they're going to do anything other than essentially
중국과 러시아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지만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를 부설하는 등 여러 교통편이 연결된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잠재력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이 발전된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도 북한의 잠재력에 대해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비핵화를 할 경우 부유함을 되찾을 것이라며 이란만큼 큰 잠재력을 지닌 것이 북한이고 김 위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Iran has great potential. You know who else has great potential? North Korea. Kim Jong-un. And under his leadership, North Korea has great potential. And I don't think North Korea wants to blow it. Because if they blow it, it won't be good.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지도 아래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그들 자신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미, 한일 세 나라가 북한의 신형 무기 발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미한연합훈련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는 빈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동북아 지역 안보의 중심축인 세 나라의 삼각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서 마주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잇따라 발사된 북한의 신형 무기를 놓고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북한의 신형 무기 시험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He has done short range, much more standard missiles. A lot of people are testing those missiles, not just him.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이고 이런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북한의 신형 무기 시험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배인 것은 분명하며 그런 점에서 북한의 발사가 최근 다시 시작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미일 정상이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불협화음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근 미한일 3국 간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미한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을 놓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미국은 한국이 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으며 그동안 한일 두 나라가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돈 낭비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 total waste of money. And they did a modified version of them.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미한, 미일, 한일 등 세 나라가 각각 만들고 있는 불협화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세 나라 간 각각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다름 아닌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대북 억지력 제공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know that it is the U.S. presence that is the largest factor in deterring North Korean attack.
한국군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지만 미군의 주둔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겁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최근 잇따르는 미한일 3국의 엇박자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중러의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iewed by Kim Jong-un and by Xi Jinping as a sign of disarray and weakening in the alliance.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미한 동맹의 혼란과 약화의 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최근 보이는 북중러 연대일 수 있다며 미한일 삼각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를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선보인 신형 방사포에 대해 새로울 게 없다면서도 핵탄두 장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형 무기를 잇따라 선보인 것은 정치적 메시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크 실러 박사는 북한이 24일 쏜 신형 방사포 미사일에 대해 새로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크기와 형태를 볼 때 이란의 자일젤이나 파테 110 미사일 계열과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테 110은 이란이 2002년 실전 배치를 시작한 이동형 지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유도장치가 있고 길이 8.90m에 탄두지름은 약 600mm, 최대 사거리는 300km 이상이지만 개량을 통해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러 박사는 북한이 동일 사거리의 무기체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새롭게 주목할 부분은 없다며 신형 무기 보유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가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개월 동안 2개에서 4개의 신형 무기 체계를 시험한 건 일반적인 미사일 개발 과정과 달리 이례적이라는 점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에 과거 미사일 개발 역사를 고려할 때 오히려 이란이 북한 기술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수입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도 실러 박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주장하는 초대형 신형 방사포를 새로운 무기로 결론 지을 증거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두 개 이상의 신형 무기 체계를 선보인 데 대해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명분으로 그동안 미뤄온 개발 시험을 단기간에 시행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exercises that the ROK and the US conducted were really more of an excuse.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에 이번 방사포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핵탄두 장착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아직 최종 분석 단계가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600mm의 탄두 지름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고려하면 겨우 크기가 맞는 정도이기 때문에 탄두 장착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탄두 소형화의 최종 단계로 핵 방사포 개발을 추진 중일 수 있고 전력이 현실화할 경우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지난주 발사한 신형 방사포는 변칙 기동과 유동 기능을 선보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최근 신형 방사포와 비교할 때 위협 정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so that one is going to be easier to intercept with Patriot.
일반적인 탄도 비행 궤적을 보이는 만큼 패트리엇 등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단기간 복수의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 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형 무기의 사거리 변화를 줌으로써 다양한 무기가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압박하기 위한 위장 전략일 수 있다며 대량 생산 능력 등 실제 위협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We just don't know what their actual capability is in terms of really being able to produce.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사일 개발은 실전 배치까지 실패가 필연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기간 실험 없이 발사에 성공한 데는 자체 개발보다는 러시아 등 외부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북한의 지난 2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에서 한 달 새 일곱 번째 이어지는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안보를 해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거듭된 발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또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준수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보장하는 절차에 신속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안보리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북한을 팔레스타인,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더불어 5대 국제 위기의 하나로 지정하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남측 매체를 인용해 우회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한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 23일 게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라는 제목의 사설 전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설은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이 적어도 외교적 굴욕으로 이어지는 길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닷새째인 27일 현재 당국이나 매체를 통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측 언론의 사설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에서 협정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 협정이 친일 역적과 결탁해 세상에 나온 매국 협정이라며 폐기를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눈엣가시였다며 협정 종료로 북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협정이 미한일 공조를 이어주는 끈이자 미한 동맹의 핵심 요소인데 협정 종료로 그 끈이 느슨해지면 북한 입장에선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지낸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한테는 뭐 대외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자기들로서는 뭐 한국이 하나의 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되는 것이고 한국을 상대하기 어려운 게 결국은 한미동맹이나 한미협력이 연합자산을 통해서 가해지는 그런 그 방위력인데 뭐 한국 하나만 이렇게 상대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안전하고 확실한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교수는 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며 협정 종료로 안보적 측면에서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역시 VOA에 북한의 대외 전략을 고려할 때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가 흔들리는 건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일 동맹이 깨지면 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약화되고 그만큼 한국의 독자성이 강화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최 대표는 북한이 냉전 시기부터 미한일 동맹의 균열을 바라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북한의 각근 전략이 저절로 실현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옛날부터 뭐 각근 전술이라 그래가지고 한쪽만 떨어뜨리면은 다시 날아가 버리니까 소용이 없다는 게 북한의 그 대남 전략 중에서 각건 전술이라는 거거든요. 한쪽을 지금 날아갔거든 일본 쪽에 자동적으로 한쪽만 붙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의 끈은 자연적으로 너스려지면 이제 모자가 소용이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죠. 바람을 불 수도 있고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곽 대표는 이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한국이 소외된 채 북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한국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각근 전략에서 더 나아가 북한이 미한일 동맹을 더 와해시키려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하고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우리 패싱 전략으로 가고 북한이 이제 미국하고의 대화는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어느 시점에 되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일본하고 대화를 들어갈 겁니다. 동시에 진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정부가 정말 곤혹스럽게 됐을 때 통일 전선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제의해서 우리 정부를 잡아주는 형식을 하면서 어떤 평화 선전 공세를 할 그런 쪽으로 가면은 북한 주도로 일본하고도 되고 미국하고도 되고 한국도 다루는 그런 틈을 봤다.
곽 대표는 북한이 일본과 안전보장 협상을 하면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에 일본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일 관계가 더 분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일 대화를 강조하는 등 동북아시아 체제를 다른 측면에서 끌고 나가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북한이 활동할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넓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체 시험 발사의 성공을 주장하면서 공개한 사진들에서 미국의 전자제품인 아이패드가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력이 없음을 보이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새로 영국에 발한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25일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웃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는데 김 위원장이 앉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책상 위에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 애플이 제조한 아이패드로 보이는 전자기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전자기기 뒷면에 아이패드라고 쓰여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표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북한이 발사체를 시험하면서 미국 기업의 제품을 대놓고 보인 건 핵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자국의 기술 획득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always wants to demonstrate that it is world class.
페퍼 소장은 북한은 언제나 자국의 기술이나 기술 발전이 세계적인 수준이란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고의 기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He wants other leaders to acknowledge that he is not, you know, a
김 위원장은 자신이 결코 뒤처진 나라의 수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다른 나라의 수장들과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It both wants to show that it's not a backward country and to show that it, despite all of the efforts to restrict the country's access.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이 해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그 기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페퍼 소장은 해석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이사회의 켈리 케네디 연구원은 이전에도 김 위원장이 애플 제품을 이용하는 모습이 종종 공개됐고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애플 기기를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has been pictured before with Apple products and it's known that he and his father both really, really appreciate Apple products.
김 위원장은 이미 2016년부터 애플의 맥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고 2014년에 공개된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제 레드스타는 애플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닮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케네디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애플 제품을 사용한 건 놀랍지 않지만 애플 제품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지켜보는 데서 이용됐다는 점은 분명히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e's saying despite your sanctions, we continue to improve and increase our military capabilities and we can still acquire.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주도하고 지속하고 있지만 그 제재를 피해 기술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란 지적입니다. 케네디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로 인해 어느 정도 고통은 있지만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허를 찌르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가 미국 당국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케네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to have any real effect. On any kind of calculations that the US government.
이번에 공개된 아이패드 사진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셈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케네디 연구원은 북한과 김정은 정권에겐 선전이 크게 중요하며 이번 일도 대외 선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휴시 지오 스트래티직 애널리시스 대표도 사진에 대한 과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hey think somehow
북한 당국자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사진을 찍어 공개하지만 그것이 미국 측에 꼭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휴시 대표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정치적인 놀이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아시아에서 예멘 다음으로 최악이며 10년 뒤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자 공급이 아닌 북한 정부가 국가 자원을 곡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농기구 등 물자 공급이 아닌 군사력에 계속 집중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는 최근에 발표한 연례 국제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는 물론 10년 뒤에도 북한의 식량 상황이 암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구의 57.3%인 146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10년 뒤인 2029년에도 41.6%인 11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또 인구 1인당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하루 기본 열량인 2100칼로리를 기준으로 북한은 올해 410칼로리가 더 필요하고 10년 뒤에도 1인당 356칼로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내전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난 예멘에 이어 두 번째로 열악한 것으로 세계 최악의 빈곤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농무부는 전 세계 식량 상황이 가장 열악한 76개국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국제 식량 가격 하락과 가계 수입 증가로 식량 부족 인구는 현재 7억 8,200만 명에서 10년 뒤엔 3억 9,900만 명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5년간 국내 총 생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앞으로도 10년간 1.1%의 성장이 예상돼 개선이 느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의 버짓 미트 국제담당조정관은 26일 VOA에 국제기구들의 1인당 GDP 전망치가 북한의 식량평가 전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부족 인구가 10년 뒤 350만 명이 감소해 전체 인구의 41.6%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을 지난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도정 후 기준으로 136만 톤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에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 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26일 VOA에 북한 정권이 국가 자원의 우선순위를 식량 등 민생이 아닌 군사력에 계속 두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Food production is an important goal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it's not enough of a priority. You know, they could do better.
식량 생산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선전하지만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국가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해 식량 증산에 필요한 비료와 트랙터 등 물자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포전 담당 책임자, 즉 개인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 분주와 개인에 대한 경영관리 권한 등을 더 부여한 제도를 추진했지만 매우 제한적, 시범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ou do not have enough private incentives to make the farmers...
식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급의 우선순위를 군대 등 특수기관에 두기 때문에 농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힘든 구조란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비핵화보다 비집단화라고 강조합니다. 협동농장이나 기업소의 집단화를 시범적 포전제에서 개인화로 바꾸고 정부 할당량을 크게 줄이는 등 집단적인 조직체계를 개혁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신형 무기 개발과 지속적인 식량난을 볼 때 북한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 움직임은 아직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곡물 수확에 필요한 물적 공급을 확대하고 분배 제도를 명확히 한다면 아시아 바닷권인 식량 부족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무부 보고서는 대륙별로 식량 상황이 최악인 나라로 아프리카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라이베리아, 남미는 아이티를 꼽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대북결의 위반 가능성 때문에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도부와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지난 20일 회담을 갖고 상호 교류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회담에서 두 나라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해주 현지 언론과 북한 전문 NK뉴스 등에 따르면 회담에 북한 측 대표인 강성호 외무성 제1유럽국장은 지난해 4월 열린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을 위한 북러 실무 접촉에 리광근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과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입니다. 당시 북러 전자상거래 무역관 가동과 함께 처음 논의된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은 2018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 1월 리광근 부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연해주 정부 관계자들과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 과학기술 협력 문제와 함께 전자상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공개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19년 북방물류 동향 리포트는 북러 양국 간 처음으로 구축되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오픈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들도 예비 웹사이트 개설이 2월 중 가능할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었습니다. 실제로 올 3월 6일에는 북러 전자상거래 무역관이 모스크바에 개설됐고 7월에는 고려2B라는 이름의 유한 책임회사도 설립됐습니다. 사실상 사이트 개설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로 북한 대표단과 연해주 정부 지도부의 이번 회담에서 지연되고 있는 고려2B 사이트 개설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고려2B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북러 경제교류협력계획의 일환으로 북한과 접경지역인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교류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이트가 공식 개설되면 양국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첫 사례로 러시아 내 개인과 법인들의 북한산 제품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고려2B 유한 책임회사의 소유자로 사이트 개설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연해주 한인단체협회장 밸런타인 팩 씨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려2B는 외부 접근이 차단된 북한 인트라넷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독특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려2B가 북한 인트라넷에서 북한 상품과 회사 정보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해 러시아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고 북한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러시아 제품 정보는 지정된 서버를 통해 북한 인트라넷에 맞게 제공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은 절대 거래되지 않고 미술 작품이나 수놓은 비단, 천연 화장품, 도자기, 각종 생활용품과 건축자재 등 약 250개 품목이 주로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계와 통관 업무를 비롯해 금융, 정부기관과의 기술 교류, 투자 등을 자문하는 서비스와 이에 대한 광고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원장은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을 제외하고 거래하더라도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의 투자를 자문하는 서비스는 제재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Potentially is a violation of the sanctions, and I think that, as I said earlier, the sanctions monitoring group will keep a close eye on it to see if it actually materializes.
유엔 대북 제재가 공동 기업과 협력 기업의 개방과 운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팔 부원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자상거래로 얻을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이익에 주목했습니다. 전자상거래나 관광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지만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영내 안보 역학 관계에서 우위를 얻으려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제재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은 대북 제재와 북한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미래가 제한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제 인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탈북민들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됐던 외국인과 그 가족들도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탈북민 출신 인권 활동가인 박연미 씨가 다음 달 13일 타이완에서 열리는 오슬로 자유포럼 타이완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은 최근 확정된 초청인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3살에 탈북한 박연미 씨가 독재정권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 역시 최근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권재단은 지난 5월 말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에 태전 공사를 초청하면서 최고위층 탈북민 가운데 한 사람인 태전 공사가 북한의 전제정권과 핵심 계층에 관한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전 공사는 당시 포럼에 참석해 북한을 탈출한 이유가 자유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t last, I decided to break free because, as a father, I think it is my last mission.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노예의 사슬을 끊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7월 미 국무부에서 열린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And my cousin's whole family were executed because of their sharing gospel.
탈북민 주일용 씨는 고모의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유로 고모의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촌의 가족은 성경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두 처형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유창한 영어로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설명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탈북민들이 영어로 직접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When people think about North Korea, they just think about nuclear bomb and then the local man.
탈북민 금혁 씨는 지난해 10월 국무부의 인터뷰 프로그램인 인권 영웅들에 출연해 북한에는 핵과 미사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끔찍한 삶을 사는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민들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됐던 외국인과 그 가족들도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돌아온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 5월 유엔 본부에 열린 납북자 관련 행사에서 김정은 정권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He's a criminal. We give him this status on the world stage and we call him a chairman. He should be called
원비어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지칭하며 국제무대에서 그에게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범죄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아들의 사망 이후 부인과 함께 다수의 북한 인권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과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에 억류됐다 2년여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는 지난 7월 워싱턴에서 한 민간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종교를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a country that Christians being persecuted, but it is a country that
북한은 단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기독교의 뿌리를 뽑을 목적에서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그의 부모와 자식들까지 3대를 모두 제거한다고 배 씨는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달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에 대해 무연고 사체 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시신 인계 통지에 북한이 회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후 처리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임진강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북한에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북한의 무반응으로 불발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14일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시신을 인계하겠다는 대북 통지문을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보냈지만 아직 회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연고 사체 처리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시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가 화장 절차 등을 진행한 뒤 유골을 안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시신은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통일부가 북측에 인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시신 인수에 호응한 사례를 보면 북한은 사체 인계 통지 후 보통 이틀에서 나흘 안에 회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민증이나 유류품이 없으면 회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서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송환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통보했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 시신 송환 문제는 북한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시신 인도 후 북한 내부 상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정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이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거를 시신을 데려와 봐야 이제 가족 그 이후에 계속 뉴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하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계속 뉴스에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나우 대표는 북한이 내부 단속을 위해 주민 시신 인계 요청에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관련 행태를 최근 있었던 무력 시위와 대남 비난의 연장선으로 봤습니다.
남북 관계 이제 뭐 대화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김정은이 이제 그 미사일을 이제 뭐 계속 쏘고 이렇게 하는 그 상황도 이제 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그 나치제 없는 거죠. 뭐 이제 결과적으로 나아지는 뭐 결과들은 없고 대북 제재는 이제 지속되고 뭐 그런 이제 그 현실에서 이제 뭐
앞서 해당 시신은 지난달 31일 저녁 6시 25분쯤 임진강 철교 인근 임진강에서 군 영상 감시병에게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했고 운동복으로 보이는 상의와 북한 인민군복으로 보이는 하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또 큰 별 모양이 새겨진 벨트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폭우로 인해 떠내려온 북한 민간인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7월 북한 매체들은 임진강 북쪽과 평안남도, 황해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민 시신이 임진강으로 떠내려온 사례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10여 구가 발견된 데 이어 2009년에도 북한 남자 어린이의 시신이 나왔고 2010년에도 북한 군인과 주민으로 보이는 시신 여러 구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탈북민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작은 시골 마을 스테이츠보로에서 테네시주 내쉬빌로 오게 된 데이비드 리시 가족. 리시 부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 지인의 도움으로 미용 재료 상점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엄마 한효순 씨는 일찍 퇴근했고 데이비드 리 씨는 저녁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2일을 일하니까
추억이 많이 없어요. 부디셔 그 테니스에서
일한 기억밖에 없네.
왜냐면 주 6일 일하고 일요일 날에는 약간 장 보고 일주일 동안 뭐 애들 뭐 이런 게 조금 숙제 봐주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날아갈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이거는 또 아닌데 미국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애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자 그리고 뭐 애들 좀 잘 키워보자 가 목적이었는데 먹고 살기 너무 바쁜 거예요.
예상 못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막상 부딪혀보니 생각과 실전은 달랐습니다.
뷰티 서플라이를 한번 열어볼까? 이런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뷰티 서플라이는 거의 어떤 뷰티 서플라이는 주 일주일을 다 연다고요. 저녁에는 손님들이 저녁 늦게 오니까 일 끝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보고 일하면서 보니까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좀 못하고 좀 먼 데 가지도 못한다고 다른데 한 하루 길 거리인데 가서 좀 자고 오기도 하고 일해야 되는데 딱 당일치기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었고 그런 상황을 보상해 줄 만큼 매력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장사가 많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또 아랍 사람들이 그 부티쇼플라이를 많이 지금 그 가지고 있고 약간 한국 가게들보다 한국 그 주인 가게들보다 가게 경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운 시켜가지고 가격이 다운되니까 이게 저 고객들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막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아마존이 너무 잘 돼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서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하루에 무슨 뭐 2만 불도 찍었네 뭐 어쩐데
주말 같은 데는
근데 요즘에는 어떨 때는 뭐 6천 불도 안 되고
그 가격 규모가 한 6천 스퀘어핏 이정 7천 정 됐나 7천 스퀘어핏 정도인데 진짜
당시 중동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용 재료 상점들을 인수하는 붐이 불었고 이들이 싼 값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상점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런 상황들은 데이비드 리 씨 부부에게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됐을 때 사실은 그때 6개월 됐을 때 그냥 내 얘기를 그 우리 회장한테다가 얘기를 해서 우린 가겠다고 이게 몸에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붙잡더라고요. 급여도 인상해주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데
일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줬던 한인 사장의 사정을 고려해 5개월 동안 더 일하면서 리시 부부는 또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테이지볼에 있을 때
저희 삼촌이 미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나 미국이야 이래서 왜 미국에 놀러 오셨어요? 여행하셨어요? 놀러 오세요? 이랬더니 아니야 내 지금 알래스카에 있어 이러더라고요. 알래스카에는 어쩐 일로 그쪽까지 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망명 신청을 하셨다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알래스카주를 또 그 서치를 또 했죠. 여기는 어떤 잡이 있고 뭐 한인은 몇 명이 살고 뭐 삼촌한 데서 물론 들은 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또 뭐 신랑이 또 어떤 잡이 있냐 뭐 그런 걸 또 서치도 하고 스테이지볼에 있을 때 벌써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래스카주까지 어떻게 가냐고. 우리는 그렇게 추운 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밥을 못 벌어먹겠다고. 그냥 우리는 따뜻한 데서 살겠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우리는 테네시에 갈 거라고. 그래서 테네시에 갔는데도.
조지아주에서 테네시까지 8시간 운전거리였었는데 알래스카는 매일 8시간씩 일주일 넘게 운전을 해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년 평균 기온 섭씨 1도,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춥다는 미 대륙 북서쪽 끝, 미 50개 주 가운데 가장 면적이 큰 곳, 알래스카. 데이비드 리시 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보였습니다.
또 신랑이 영접을 또 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 나오려고 또 영접을 배웠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또 거기서 아 그래 이게 내 길인갑다. 일단은 테네시를 벗어나면 알래스카에 주에 가면 영접이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거기에 직업으로 제가 거기서 38불? 직업으로 38불.
예, 네, 보험도 다 해결되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로 가자. 그래서 또 그 결정을 또 내렸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진짜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아는 분도 없고 뭐 재력도 돈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일단 목구멍이 버더청이니까 어느 줄을 가든 돈을 많이 받는 데 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국은 어차피 뭐 북한에서도 춥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환경은 어디 가나 다 적응하게 돼 있다고 생각 또 둘이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보고 위안 아닌 위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테네시주는 조지아주와 인접한 곳이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녀오기라도 했었는데 그 먼 거리를 운전해 다녀올 수도 없었고 삼촌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인터넷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알래스카까지 어떻게 운전하셨어요? 아니면은
네, 저희는 로드 트립 4,500 마일인가 4,300 마일인가 되더라고요. 테네시에서 찍으니까
원래 거리는 4,500인데 제일 빠른 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갈 때 좀 여행하면서 간다고 이쪽 저쪽 들리고 가니까 거의 5천 마일 되더라고요.
5천 마일. 한반도 남쪽 끝에서 백두산까지 거리의 10배가 넘는 8천 킬로미터 대장정. 미국에 도착해 13개월 만에 조지아주에서 테네시 내쉬빌로 그리고 10개월 만에 다시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배이주를 또 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네, 완전 다른 나라.
어떠셨어요?
자기
가고나 신경이나 또 여러 가지.
항상 이사 다닐 때는 약간 기쁨과 설렘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렇게 좀 교차한 것 같아요. 막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새 삶에 대한 뭐 이런 희망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게 또 그러면서 저희는 항상 잘 될 거야, 잘 돼야지. 이제는 이사 다니지 말자. 또 이러면서
갈 때마다 그래요.
갈 때마다
이게 마지막 등착지라고.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이제 우리 진짜 여기 배수순 치고 가는 거니까 이제 덜할 곳이 없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일 북쪽까지 가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면 안 돼.
그러면 뭐 이번엔 진짜 성공을 해서 이제 육지에 나오자. 이제 육지에도 나오지 말고 일단 거기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러면서. 가족이 또 이렇게 먼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일생에 또 몇 번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여행하면서 또 즐겁게 가긴 갔었어요.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또 생각.
풍경이 좋았어요.
못 잤지.
아, 니는 못 봤잖아. 자느라고.
많이 잤지.
그 옐로스톤, 그 제일 처음에는 옐로스톤은
와이오밍주.
그 거기에는 애들이랑 같이 이게 뭐 보고 했으니까 뭐 그랬었는데 옐로스톤 지나서 어딘가 가는데 그 아침에 떠날 때는 자기랑 애들이랑 다 자고 하는데 와 이게 그건 촌동네인데 촌동네 이게 시골길인데 캐니언 그런 TV에 보면 그랜드 캐니언 그쪽에 막 이렇게 층층이 막 계속 층층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색깔별로 막 양쪽으로 쫙 있는 거예요. 그 혼자 와.
난 뭐라고 깨웠는데 내가 못 깨웠지.
아니 좀 봐. 이게 옐로스톤보다 더 좋아.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무모했던 결정이었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설레임과 희망으로 채워진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일곱 번째 사연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2003년 8월 27일 미국과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이 첫 6자 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합니다.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이 드러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감돌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6자 회담이 제안된 것입니다. 첫 6자 회담은 미국이 북한에 선 핵폐기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폐기와 함께 이에 따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의장국 성명을 통해 6자 회담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남겨놓았습니다. 이후 2004년 2차와 3차 6자 회담이 각각 열렸고 참가국들은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차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9.19 공동성명의 발표로 탄력을 받은 6자 회담은 5차 회담에서 또 다른 성과를 이뤄냅니다. 5차 회담에서 2.13 합의가 채택됩니다. 그리고 6차 6자 회담에서 13 합의가 발표됩니다. 2003년 8월 27일 첫 6자 회담을 시작으로 6차 회담까지 이어지면서 단계적인 합의 채택으로 해결될 것 같았던 북핵 문제는 2008년 급격한 내리막길을 탑니다. 2008년 8월 미국은 북한이 핵신고 검증 의정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테러 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13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이어서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2008년 12월 6차 6자 회담을 끝으로 6자 회담은 다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1908년 8월 27일 미국의 제36대 대통령 린든 B. 존슨이 텍사스에서 태어납니다. 린든 존슨은 성장하면서 농촌의 빈곤 문제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1937년 뉴딜 정책을 지지하며 하원의원으로 선출됐고 제2차 세계대전에 해군 소령으로 잠시 참전해 남태평양 제도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 은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선 하원의원을 지낸 후 1948년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1960년 대선에선 케네디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존슨은 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당하자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빈곤과 전쟁을 선포하고 민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내 정책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베트남 전쟁이 가열되면서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는 대통령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73년 1월 22일 자신의 텍사스 농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연 세상을 떠납니다.